아, 정말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찬양 많이 하는 교회가 부흥되고, 찬양 많이 하는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우리 박 목사님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가. 여러분, 제가 작년에 총회 올라갔을 때 마침 한방에 우리 박진성 목사님 모셨어요. 아, 저는 쿨쿨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 어른은 어디 갔는지 보니까 화장실에 가갖고 그냥 목욕탕에 물 틀어놓고 팍 뛰면서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방언기도. 우리 목사님은 세상에서 정말 순수한 목사님이고 영력 있는 목사님. 그 목사로 성장하려고 애쓰는 걸볼때 아, 나는 역시 뒷북치는 사람이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찬양도 우리 교회보다 한 수준이 좀 높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또 그리고 교회 부목사님들 다 좋고 또 여기 이 기쁨의 교회는 저희 교회와 같이 너무너무 성도들이 순수하다. 특히 장로님들부터 순수하십니다. 예. 저는 늘 옆에서 보지만은 제가 왜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겠어요? 예.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런닝메이트가 뛰고 우리 박진석, 박석진 예, 이두 분의 목사님은 순수합니다. 순수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받는 이 말씀은 정말 꿀송이보다 더 귀한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주신 그 젖과 같이 정말 살찐 꼴을 나눠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잘 섬기세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애정을 갖고 있어요. 아, 이런 분이 이 포항에 계시기란 힘들 분이다. 예? 이 기쁨의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야 합니다. 예. 이 시대에 참목자가 많이 없죠. 예.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자꾸 쇠자리지는 건 뭘까요? 목회자에게 있어요. 70% 이상이. 자, 오늘 그 정도 하고 오늘 또 목사님은 저 분당에 가셔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전가하신데 저를 실직 자라고 이렇게 오늘 불러주셨는데 우리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복 받을 성도들, 이미 여러분들은 복을 받고 계시고 복을 받으셨고 앞으로도 복을 받고 받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 오늘 여기 기록한 말씀처럼 많이 많이 찬양하는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찬양 많이 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하는 교회가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영력이 있다. 소위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다. 예, 왜 영력이 있냐? 여러분, 찬양이 뜨거우면 기도가 뜨겁게 되죠. 그건 릴레이션십이 생기는 거죠.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1절에 오늘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는 거예요. 제1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일 1호가 뭐야? 오늘 우리 찬양한 이두 팀의 찬양팀과 더불어 여러분이 친히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구역에서, 가정에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우리 하나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찬양이 없는 성도는 감사가 없는 성도다. 시편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나의 찬송,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찬양해야 되냐? 손뼉 치며 찬양해야 합니다. 이 기쁨의 교회도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정말 우리 뜨거운 교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뜨거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춤을 추며 찬양하고 속어치며 그리고 수금으로 나팔 불며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라. 왜냐하면 시편 146편 4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고. 자기 백성을 기뻐하셔. 그리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찬양합니다. 겸손한 자가 기도합니다. 겸손한 자가 말씀을 바로 받고 아멘합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죠. 기도의 액기스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 내 소원을 아뢰면서 그 교제의 최고 방법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시거든 찬양하세요. 찬양하게 되면 기도의 입이 열리게 됩니다. 찬송이 떠난 사람, 기도가 없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게 복달을 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최고의 방법을 사용하세요. 이것이 바로 찬양이요, 기도요,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축복 주는 사람이라고, 복을 주는 사람이 위치해 있다 하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줄까요? 아무렇게나 누구에게나 복을 줍니까? 아니면 잘 살펴서 복을 주실 겁니까? 아마도 여러분 나름대로 잘 살피고 또 마음으로 평가를 내린 뒤에 그 기준에 맞는 사람에게 아마 복을 줄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부모님처럼 당신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시고 그리고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 속에 있어요. 오늘도 역대상 14장에 나오는 그런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오로지 찾았더니 그를 향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는 옛날 다윗과 같이 정말 승승장구하는 그리고 나라가 태평하게 만드는 이런 국가가 되다. 여러분, 왕 한 사람이 잘 삶으로 하나님이 바로 설 때 그 백성이 바로 살고 왕이 한 사람이 잘못 섬으로 백성들이 전부 다 우상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리는, 여러분, 복받는 사람은 성경 전체 속에 기준이 나와 있어요. 모델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읽고 계시는 이 토라라고 하는 잣대, 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편지인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소원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축복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너무나 비극적인 그런 저주받은 생명들이 너무나 많아요. 시대가 암울하고 전쟁 참화 속에서 국가가 쇠잔해버리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소망하는 자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 말씀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 하고 특히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돈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에 소망을 두기도 하고 불신자들은 우상 만들어 놓고까지 거기에다가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하고 존귀한 사람, 여기 다른 전의 성경에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모든 계획하는 바 도모가 소멸된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일생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죠.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도움에 대한 한계 있죠. 그 리미트를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무진장 다 치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수한다고 다 고침받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설림병원에 하나님이 고치시고 사람은 봉사한다. 우리는 봉사한다. 물론 사람은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특히 영적인 면에는 전혀 도울 수 없는 겁니다. 목사라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협력자는 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의 구원자는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위대해도 내 신앙이 개떡 같으면 어떻게 도와줘요? 내가 죄 짓고 있으면 무엇으로 도와줍니까? 가슴앓이를 하면서 오직 그를 위해 기도할 뿐이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기 가족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너무 우리는 무기를 가다 이 말이요. 결국은 도와줄 인간은 그 호흡마저 끊어져 버리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다. 우리가 부모님 의지하거나 남편을 의지하거나 아내를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 허망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이 그 소망을 두는 자에게 최후까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니들을 채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고 당신을 진실로 의지하는 자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는 그런 축복을 채워주시는 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잠시 계시다가 없어지는 분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돌아서는 그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나? 없다. 그분이 주신 축복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조금이라도 드는 그런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도 당신의 자녀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축복은 영원토록 썩지 아니하는 축복이다.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소망을 두는 자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고 주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구원까지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축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귀인들 의지함보다 낫도다. 이사야 2장 22절에는 말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코에 숫자에 칠 가치가 어딨냐. 예레미야 17장 5절에는 말씀에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바라고 의지하고 살아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가 복을 받는다. 시편 32편 2절에 마음에 간사가 없고 그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간사가 없다 하는 이 말씀은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요. 우리 박 목사님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참 순수합니다. 참 여러분밖에 몰라요. 보니까 뭐 이분이 정치하는 분도 아니고 하도 그러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오락하신 데가 많죠. 그건 다 보내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도 좀 저 좀 주세요 이러세요. 여러분 목사님 순수합니다. 오직 영성 개발을 위하여 아주 스피드하게 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이 순수한 목회 이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간사라는 것이 뭐냐? 속임수입니다. 간교함입니다. 거짓됨. 이것을 간사함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간사 없어야 해요. 순수해야 합니다. 순수함이 뭐죠? 깨끗하다, 정직하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복받은 인물은 물론이고 지금도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옛날 다윗도 너무너무 순수했어요. 많은 형제들 가운데 제일 끝둥이가 하나님 앞에 피급받죠. 정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들어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마음에 든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에요. 사무엘도 보세요. 순수할 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너무너무 위대하게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그 온유함이 모든 지상의 사람보다 승하더라, 더하더라. 이것이 온유함이 뭐예요? 순수합니다. 요셉 보세요. 옥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는 순수했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했더니 이략 30세에 그냥 대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에스더 순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 겁니다. 한나도 순수했어요. 순수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성도 여러분도 깨부리지 마시고 간사하게 그저 적당하게 그저 사람 대하듯이 거짓스럽게 그런 속임수 부리지 않으면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왕위에 오르고 점점 그 순수함이 식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그에게도 재앙을 여지없이 내리십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책망은 일반 평신보다 더합니다. 엄청난 그 데미지를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중직을 받은 여러분들수록이 하나님께 더욱 순수하셔야 합니다. 저도 매맞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여지 없습니다. 재앙을 내리십니다. 고난과 부끄러움도 내리신 것을 우리 다윗을 통해서 봅니다. 간사가 없을 때 다윗이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사울 왕도 간사가 없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받았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상태, 행동 여하에 따라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저주를 하시기도 하신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마음을 keep yourself. 마음을 지키라. 이 깨끗한 마음, 마음 지키면 뭐며 정직한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그래서 시편 바세바 사건 이후에 시편 51편 10절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크리에이션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리크리에이션 시켜달라는 겁니다. 이 리크리에이션은 다시 창조하는 것을 리크리에이션을 하죠. 이것은 곧 중생을 말합니다. 중생 내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정직함을 내게 정립시켜 달라는 거예요. 또 항상 근신하면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정직하고 청결해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받아 누리는 이 기쁨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순수해 천국 갑니다. 여러분 디디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모든 불의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지키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도구가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간사가 없는 자,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 이것은 바로 내면적인 축복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제 세 번째 도를 행하는 자, 이제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자, 도를 행하는 자는 실천적 측면에서 소위 액티브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복을 받는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도가 뭐요? 우린 도를 닦는 자가 아니에요. 도를 닦은 분은 예수님밖에 아니에요. 여러분 뭐 불교인들이나 다른 철인들은 도를 닦는다 그러죠.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그것이 자력 종교 아니에요? 우린 타력 종교 아닙니까? 타력. 하나님에 의해 주님에 의해 우리가 스스로 참 선한 길,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도를 걷는다. 예? 우리는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도를 닦는 자가 아니에요. 도를 걷게 되는. 그래서 이 도에 도는 걷다, 소원, 가이다다, 안내하다 이런 뜻이에요. 인생 걸음을 구원으로 안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라고 그랬어요. 길이라고. 우리 주님 길이라고. 내가 참된 이치라고. 내가 참 생명이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실행한 자가 복을 받는다. 진리를 듣기만 한 자가 아니라 그 진리를 자기의 삶에서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하지 않은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저희 교회도 돌비에 새겨진 제일 처음에 우리 교회에 건축하고 돌을 하나 크게 사가지고 거기다 행동하는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 100마디 하지 말고 행동 한 번에 행동하자. 예, 저는 그렇게 교인들에게 가르쳐왔어요. 행동하는 교회, 행동하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농사를 다 기술을 익혔다 할지라도 여러분 농사를 안 지면은 그 사람 농사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할지라도 그 운전면허를 농장 안에 넣었다면은 그는 운전기사가 아니에요. 면허증을 가지고 능히 핸들을 잡고 운전해야 운전기사입니다. 이 하지 않은 기술은 죽은 기술이요. 우리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또 그리고 그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때에 그 누가복음 11장 27절을 보면 그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당신을 뵌 태, 마리아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당신의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도다. 그 마리아를 들어가 이야기하거든. 이런 귀중한 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칭찬할 때에 그 다음절에 누가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듣고 지켜야 된다. 예. 그만큼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들어간다고. 여러분 이 행동하는 신앙은 뭡니까? 첫째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에 지금 꽉 거의 찼는데 여러분들 그 열심, 그 예배의 열의를 가져야죠. 그 예배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생활이죠. 가정생활. 예배도 생활이에요. 오늘 우리 하늘나라 천국 시민은요 가정생활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생활이어야 합니다. 예배생활 뿐만 아니라 기도생활, 예, 11조 생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김없이 해드릴 때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신앙이다. 그래서 도를 지키는 자가 진리시고 길이시고 그리고 생명되신 주님을 바로 믿는 자고 복을 받을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한 칭찬과 상급이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큼직큼직한 예화가 세 가지 있죠. 예,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예, 비롯해서 이 세 가지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동하는 양심을 호소하신 거예요. 참 신앙이 액티브하는 신앙인이 되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내가 결코 하늘에서 잊지 않겠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합니다. 교회 일을 해보면 큰 일이 없어요. 목사도 그래요. 큰 일이 없단 말이야. 또 목회해보면 하려면 한이 없는 것이 목회고 안 하려면 할 게도 없는 것이 또 목회다. 제가 군에 가서 29개월 동안 저 3야전병 그 에피데믹 헤모라직 페버라고 하는 그 야전 그 뭡니까 유행성 출혈열 환자 취급하는 거기 그 당시 제가 근무할 때는 30%가 사망했어요. 그 앰뷸런스 호송하니까 이게 완전히 그 참 안정을 시켜서 운반해야 되는데 또다시 막 시래기처럼 엮어 죽어가니까 우리 병원 전용으로 화장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한 결과 헬콥터 후송하게 돼요. 지금은 아마 한 10% 미만 될 겁니다. 사망자가. 여러분 그들이 회복될 단계는요. 막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요. 자 그런 사람들 제가 군부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들을 방문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위로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려면 할 거 없어요. 안 가면 그만이니까. 보고서만 작성하면 돼요. 냄새나요. 막 구역질이 난다. 그 사람들을 대화하면 속에서 막 썩는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누가 착하고 신실한 종이냐. 저 밑에 네 사람을 데리고 있었는데 적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결코 말만 앞세우지 말고 행동부터 옮겨서 신앙생활이 허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말씀 듣고 아멘해도 소용없어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감하면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생활. 그리고 내가 내면적으로 두 번째 가식이 없지 순수한 신앙생활. 셋째는 우리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 이런 신앙생활이 바로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 과거에도 지금도 많은 복을 받고 복을 받으셨겠지만은 지금보다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 우리의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하늘나라 기업까지 있게 되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우리 박 목사님 대신에 이렇게 세워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스러운 재단 목사님과 함께 참 천국의 기쁨을 공유하면서 살아가시는 이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로 하늘 문을 여시고 이분들에게 주실 그 귀한 영육간의 복을 우리 아버지 한없이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서 오직 이분들이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마음에 간상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며 행동하는 신앙인 되어서 이 교회를 충성을 다하고 전도 많이 하고 기도 생활 잘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충직한 쪽으로 봉사해서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급 받는 제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분당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에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오늘 정연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순수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배 거룩함으로 나아가며 행동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정윤수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분당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계실 터인데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마음에 간사함이 없게 하시고 순수하게 해주시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으로 하나님이 지키며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모두 주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마음 가다듬어 순수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기쁨의 제단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지금도 저 위에 나가서 말씀에 선포하기 위해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과 또한 이 교회 안의 모든 당회와 제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교회가 지향하는 세계 열방하는 선교 현장 위에 또 우리의 흩어진 자녀들, 해외 나간 자녀들, 군문에 나간 자녀들, 외지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모든 혈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